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최근 실시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강력한 징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터너 국무부 대변인도 이란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이란의 모든 위반 사항들을 유엔에 상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란 국방부는 지난 11일 자체 생산한 고정밀 장거리 유도미사일 에마드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0년 이란 탄도미사일 제재를 위해 결의안 1929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오늘 시리아 상공에서 항공기들의 안전에 관한 군사회담을 재개합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어제 회담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양국 항공기들의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가 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측에 여러 방안들을 사전에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그러나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미국의 공습 작전에는 변함이 없다며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잘못된 전략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스테판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어제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시리아 내 쿠르드족 민병대 무기 제공 가능성에 터키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오늘 시리아 내 쿠르드족은 터키의 쿠르드 반군과 연계돼 있는 만큼 미국이 이들에게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미국 대사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 정부와 전쟁을 선포한 테러 조직들과는 어떤 방식의 협력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쿠르드족의 한 관리는 미국이 120톤 분량의 무기와 탄약들을 ISIL과 싸우고 있는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에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가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호주와의 국방 외교장관 회담 뒤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든 항해와 항공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며 남중국해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미 해군이 조만간 남중국해에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부근까지 근접 순찰을 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로 중국과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카터 장관은 그러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다만 이 지역 국가들은 미국과 보다 많은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앞서 지난주 미국을 겨냥해 남중국해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등대를 설치한 데 대해 베트남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지난주 스프레틀리 군도내 쿠아테론 섬과 존슨 사우스 섬에 등대 건설을 마무리하고 완공식이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레하이빈 베트남 외무장관은 오늘 중국이 인공섬에 등대를 설치함으로써 베트남의 주권이 침해되고 사태가 복잡해지며 긴장이 고조된다고 말했다고 베트남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측은 등대 설치로 인해 항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지난 1년 반 동안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으로 주변국들과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상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과 한국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일본 교토통신은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오는 20일에서 23일 사이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과 서울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도 나카타니 방위상의 한국 방문 일정 조율이 사실상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앞서 이달 초 적절한 시기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유엔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는 한국도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북한 인권 관련 조사 기록을 가능한 한 조사해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오늘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갑니다.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와 더불어 북한과 중국, 동북아 다자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내륙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추진했던 유엔이 올해도 북한 인권 범죄를 ICC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14일 VOA와 통화해서 유엔 산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지난 주말 열렸다며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이른바 북한 인권 관심 국가들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련 중인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유엔이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넘긴다는 지난해 결의안 내용이 다시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통은 통상 유엔 결의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기존 내용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토록 권고했던 지난해 결의 내용이 올해에도 최소한 그대로 담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됐고 내용은 해마다 추가로 조사된 상황을 반영해 작성됐습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올해 결의안에 북한 최고 책임자라는 표현이 적시될지 여부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최고 책임자라는 표현은 없었고 다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북한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며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인권 문제의 ICC 회부 권고 이외에도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 해결 방안과 북한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산하 현장사무소의 독립적 활동과 지원 보장 등의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문과 공개 처형, 강간, 강제 구금 등에 대한 우려도 결의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엔은 지난해 12월 18일 총회를 열어 유럽연합과 일본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나흘 뒤인 같은 달 22일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해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건 상정에 반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ICC 회부가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박사입니다.
당장 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뭐 제소를 해서 처벌을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그 북한인권 결의안의 그 내용을 명시하는 이유는 이제 간접적인 압박, 그 더 이상 인권 침해를 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 의미가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북한은 지난해에도 유엔 결의안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의 ICC 회부를 재추진하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또다시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는 한국도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총리는 오늘 외교통일 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통일 전 서독이 동독의 인권 침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한 사례가 동독 주민의 인권 보호에 도움을 주었다는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런 영향을 크게 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 인권 관련 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필요한 기관에서 지금까지 조사 가능한 부분은 모두 조사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해 14일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미 전문가들은 두 정상이 경제와 더불어 북한과 중국, 동북아 다자협력 방안을 중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14일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헌화 행사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워싱턴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 항공우주국과 국방부 방문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 뒤 16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은 특히 미일, 한중, 미중 정상회담 후에 열리는 데다 이달 말 혹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 한일 중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돼 시기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두 정상이 북한과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 경제, 국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참여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겠지만 북한과 중국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지난주 언론 브리핑에서 지역 안보 차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going to help to produce a normalization of the U.S.-Japan-Korea trilateral relationship.
이번 회담은 한일 중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일본, 한국 3국 관계의 정상화를 돕는 한편 새로운 미한중 3자 협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기적이나 내용 면에서 모두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차 석좌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 지역 협력 확대를 위한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과 한일 관계 개선, 지역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미래와 북한 문제를 진솔하게 논의하기 위한 토대를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북한 문제 해결과 동북아시아 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객원 교수는 지난주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긍정적 역할론을 오바마 행정부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argue that President Park should start spending that capital, proving to us and more importantly the Chinese that they will be onto the Chinese.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또 중국의 진정한 시장 경제 전환에 한중 협력이 기여할 수 있음을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 주요 동맹국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는 등 날로 가까워지는 한중 관계에 대해 성격과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기운다는 이른바 중국 경사로는 지나친 우려지만 적어도 한중 관계 개선에 법치와 인권, 시장 경제 등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은 지난주 언론 브리핑에서 이런 가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 don't think President Park has to explain her China strategy publicly in Washington. I think she should talk to the president about it.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워싱턴에서 중국에 대한 자신의 전략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미래 아시아 비전에 대한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변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설득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신안보센터의 리처드 폰테인 소장은 지난달 30일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기고에서 중국이 대북 정책을 바꿨다는 징후를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관련 정책은 구체적인 성과보다 희망에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그런 측면에서 미, 한, 중, 3자 협력 방안이 북한 비현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고 실제로 협력이 이뤄지면 지을 리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비핵화에 대해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추가 도발을 할 경우 훨씬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일 경우 대화는 물론 북한의 발전을 돕겠다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두 정상은 이밖에 국제사회에서 날로 영향력이 커지는 한국의 역할을 재확인하며 사이버 안보와 국제 보건 안보, 국제 원조, 우주 개발 등 다양한 현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이번 정상회담과 북한 문제가 다른 핵심 현안들에 밀려 미국에서는 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Republican meltdown in the House is going to be front page news for sure. Presidential elections.
국내적으로는 공화당의 하원의장 선출과 미 대선 경쟁,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 논쟁, 또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 여부가 핵심 현안이어서 미국 언론들의 큰 주목을 받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린 부소장은 오바마 행정부 역시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북한 문제에 덜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의 대북 정책 방안을 자세히 제시하며 미 고위급 관리들의 관심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북한 핵계획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을 동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13일 남북한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국의 성인 2,0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북한의 핵계획이 중대한 위협이라는 응답이 55%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이란 핵개발 계획을 중대한 위협이라고 응답한 57%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제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75%,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군의 공습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고 지상군 파병을 지지하는 여론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한 남북한 간의 충돌이 미국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29%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을 동원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7%, 반대는 49%로 조사됐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북한의 남침 시 미군 동원에 찬성하는 비율이 역대 설문조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며 1974년 첫 조사 때 찬성 비율은 20%에 불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남북 통일 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0년 조사 때는 응답자의 43%가 남북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32%로 줄었습니다. 반면 남북 통일 후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010년 37%에서 올해는 44%로 늘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83%는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밝혔고 66%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62%의 응답자들은 한국이 국제 문제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한국이 책임감 있게 국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36%에 그쳤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두려워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은 것 같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 고위 당국자의 평양 방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봤는데요. 이 소식은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장거리 로켓 발사 등 큰 도발 없이 지나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열병식 연설에서 핵 개발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태도가 국제사회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Certainly what they're doing is balancing a test or a launch with what would be international condemnation. The fact that both Russia and China have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은 13일 VOA에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나 시험 여부를 국제사회의 비난과 저울질했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모두 유엔 제재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북한은 발사의 후과를 고려했을 것이고 또 현재 관련국들이 모두 공조하는 상황에서 도발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의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There was a very visible presence of a high-ranking Chinese official at this ceremony.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개건연구원은 열병식 행사에서 고위급 중국 당국자들의 존재가 돋보였다며 북한이 당분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서 도발을 자제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원도 북한이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징후가 많았는데 발사가 없었던 것은 중국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그러나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 country that has operational ICBMs can avoid testing. And the North Koreans, for all the
매닝 연구원은 운용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시험 발사를 피할 수 없다며 북한의 기술력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차례 시험 발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류윈산 상무위원이 이번에 평양을 방문하면서 북핵 육자회담 재개를 촉구했지만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 여부는 미지수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은 중국의 제의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을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며 김정은은 지도자가 된 이후 비핵화 회담에 대한 의지를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개관연구원도 북한의 반응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육자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 권력 서열 5위인 류인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계기로 앞으로 북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중 관계 전문가와 함께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를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이번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아직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중국은 그동안 그 중국의 꿈,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는데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 등을 억제하고 북한을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서 양국 관계가 사실 소원해졌고요. 고위층의 교류와 소통 채널도 단절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근본 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 중국의 권력 서열 5위죠. 5위인 유인산 정치부 상무위원이 방북을 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소통 채널이 복원되었고요. 또 이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로켓 시험 발사 행위를 아마도 만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난에 처해 있고 또 외교적으로 고립된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류인찬 상무위원의 이번 방북으로 그러면 북중 관계가 고위급 교류까지 물꼬가 터질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근본 방북으로 인해서 북중 관계는 당대 당의 관계가 복원되었고요. 또 고위층의 소통 채널이 복원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원하는 것을 북한이 들어주었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서 외부의 그 지원이 절실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정체되었던 북중 간의 경협이 다시 모색될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소한 이를 위한 협의가 시도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중국 경제 자체가 세계 경제에 깊이 편입되어 있는 데다가 시장 경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급속하고 전폭적인 경협이 당장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어떤 그 경협을 위한 논의나 협의나 시도 뭐 이런 것 등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보낸 이 친서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번 그 북중관계 관련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친서 내용을 보면은 그거 자체로 일단은 그 북한과의 관계를 중국이 중시한다는 것을 이제 표명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친서 네. 내용 중에 보면은 전통 우호 관계를 개성하고 향후 장기적이고 건강한 또 안정적인 그런 관계 발전을 희망한다는 것이 이제 핵심 요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는 그 전통 우호 협력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일 그 선친이죠. 김정일 사망하기 직전 말년에 그 시기에 북중 관계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후퇴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적 협력 관계로 가려면은 그 고위층의 소통 채널이 복원돼야 되고 또 정치 외교적인 또 전략적인 협력 경협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북중 양국은 근본 이번 그 방북을 통해 가지고 양국은 전통 우호 협력 관계를 확인을 하고 향후 전략적인 그 협력 관계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는 데 합의한 게 아닌가 양국이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과거에 강조했던 그 혈맹 관계로까지 이 복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냉전 시기에 있어 왔었던 그런 혈맹 관계로 복원하기는 어렵고요. 그 어떤 같이 참여했었고 선열의 경험들을 존중한다 이런 표현들은 전통적인 그런 관계를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사이에 여전히 시각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방북에서도 이제 드러났는데요. 양국 간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줄곧 견지해 왔고요. 6자 회담을 통한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경제 건설과 핵 개발의 그 병진 노선을 이제 견지하고 있고요. 그런 북한의 입장에서 핵을 사실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대내외적인 그런 압박으로부터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핵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육자회담 재개니 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한 측에서는 직접적인 그런 핵 언급을 회피하면서 평화 협정을 위한 대화를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이번에 70주년 행사 때 아무런 그 큰 그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일단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언젠가는 장거리 로켓 발사 같은 것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에는 중국의 체면을 좀 고려해서 또 중국과 중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을 또 고려해서 유예를 한 거지 그 카드를 완전히 버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이 된다면은 그 카드를 다시 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비핵화에서 지역 안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네, 이번 방북에서 보면은 중국 측이 그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6자회담의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죠.
네.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그 이전에는 북중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을 때는 한반도 비핵화가 앞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맨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중국은 비핵화를 우선하는 그런 정책에서 한반도 안정을 평화 안정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러한 것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이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명분으로 해서 일본의 안보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일본이 대중 압박을 시도하고 뭐 이런 것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게 포석이 아닌가. 그래서 현 단계에서 북중 관계를 보면은 중국이 그렇다고 뭐 북한을 완전히 끌어안고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고요. 미일 동맹의 강화나 혹은 뭐 한미 동맹의 강화에 어떤 구실이 되고 있는 북한의 돌발적인 모험적인 그런 행위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북한과 중국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향후 북중 관계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요.
네.
일단은 한미일 3자 관계, 특히 미국과 일본의 대중 견제와 압박의 그 수위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견제가 강화되면 북중 관계도 강화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이나 핵실험을 중단하고 6자회담이 복원되거나 혹은 뭐 복원을 위한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중국도 북한을 유도하고 동참시키기 위한 어떤 그 외교적 대화 협력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북한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거리 로켓이나 핵실험을 단행을 한다면은 북중 관계는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렵고 다시 소원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을 해보면은 북중 관계는 큰 가닥에서 개선 방향을 잡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인 뭐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북중 관계 발전 속도나 폭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전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통일연구원의 전병곤 박사와 함께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이후 북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는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내일 선발대를 파견해 북측과 최종 일정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선발대가 15일 금강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선발대는 북측과 상봉 일정을 비롯한 세부사항을 최종 조율하게 됩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상봉 행사가 이루어지는 숙소와 연회장 등 행사 현장을 총 점검하고 이산가족 상봉 일정 등 숙소와 행사장 배치, 이동 경로 등 세부적인 사항을 북측과 최종 조율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이와 함께 소방인력과 소방차를 금강산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 중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리는 금강산 현지 시설에 대한 보수 작업도 마무리됐습니다. 한국 측 시설 점검단은 지난달 16일부터 북한을 방문해 금강산 면회소와 외금강 금강산 호텔의 전기 통신과 배 용수 시설 등을 점검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박 3일씩 두 차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1차 상봉행사에서는 북측의 97가족이 헤어진 한국 내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 24일부터 열리는 2차 상봉행사에서는 한국의 90가족이 북측 가족들과 만납니다.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00년 8월 이후 20번째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이 조선적십자회 강수린 중앙위 위원장이 리충복 씨로 교체된 사실을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리충복 신임 중앙위원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적십자 중앙위 부위원장으로 일해왔으며 지난해 열린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당시 북측 상봉단장으로 참여했습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불과 엿새 앞두고 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을 교체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미국과 호주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한 목소리로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시리아 사태에 개입한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상공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또 미국은 이란의 신형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면서 유엔에 정식 상정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먼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미국과 호주의 입장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미국 보스턴에서는 미국과 호주의 외무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또 호주에서는 줄리 비숍 외무장관과 마리 스페인 국방장관이 참석해서 양국의 현안들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요. 미국과 호주는 한 목소리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들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강한 우려의 뜻을 밝혔고요. 또 중국을 비롯한 모든 관련국들이 국제법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 미국과 호주가 우려하는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매립, 또 군사시설 건설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도서 주변에 여러 개의 인공섬을 매립하고 활주로와 부두, 또 레이더 기지처럼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이 위성사진 등에 포착이 됐는데요.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이지만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 해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일방적인 건설 작업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고요. 특히 이 미국은 해당 해역과 상공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인공섬 매립과 군사시설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이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에 군함하고 또 군용기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 군함과 군용기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과 호주의 장관급 회담에서도 두 나라의 군사협력 확대 방안들을 논의하면서 남중국해 주변을 순찰하는 문제도 다른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앞서 미국이 곧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해역, 12해리 이내까지 군함을 진입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익명의 미군 당국자가 언론에 밝힌 내용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카터 미 국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이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 미국 측의 입장은 언제든지 미군 군함과 군용기를 해당 해역에 보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카터 장관은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어디서든 국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군함과 군용기를 보낼 수 있다면서 남중국해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원하는 시점과 장소에 군함 등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는데 호주의 비숍 외무장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같은 입장이라면서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것 같은데 어떤 반응입니까?
오히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반발을 했는데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앞서 말씀드린 카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자국에서 멀리 떨어진 남중국해에 공격용 무기를 파견하고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나라가 있다. 이것이 바로 남중국해를 군사화시키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관련국들은 영유권 분쟁에서 중립을 유지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죠.
네. 미국이 중국의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군함과 군용기를 해당 해역에 보낸다면 대립은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가 자국 영이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함과 군용기 파견은 주권 침해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특히 요즘에 그런 경고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하지만 예. 미국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해와 비행의 자유가 계속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인공섬 건설 같은 이런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응해서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미국이 예고한 대로 군함과 군용기를 파견할 경우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미군 군함이나 군용기가 해당 해역에 파견된 적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중국이 건설 중인 남중국해 인공섬 상공에 접근을 했었는데요. 당시 미국 언론 기자들도 탑승을 했었죠. 섬 주변에 있던 중국 해군이 미군 정찰기의 통신으로 즉각 물러나라고 강한 경고를 여러 차례 보냈었고요. 하지만 미군 정찰기가 예정된 비행을 마치고 귀환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이 이 남중국해 인공섬을 건설을 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요?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네.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인데요. 전 세계 상업 물동량의 절반 이상이 통과할 정도로 중요한 해역입니다. 또 이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이 풍부한 지화자원이 매정돼 있는데요. 앞서 중국이 베트남과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일방적으로 석유 시추 작업을 진행하면서 두 나라 긴장이 극도로 고조됐었고 베트남에서 대규모 반중 시위가 벌어져서 사망자까지 나왔었는데요. 당시 이 두 나라가 고위 당국자를 상호 방문시키면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고조된 긴장 관계는 완화시켰었습니다.
네, 이 남중국해 주변국들은 중국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이럴수록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뭐 우려의 수준이 아니라 만약에 필리핀의 경우에는요, 중국이 건설하는 인공섬에 전투기를 보낼 경우에 네. 그 활주로에 전투기가 있을 경우에 자국 전역이 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면서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이 필리핀 같은 이런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고요, 물론이고요. 한때 미국의 적국이었던 베트남도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응해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이 미국 의회 별도 승인을 거쳐서 처음으로 무기가 장착된 순찰함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어제 관련 언급을 기자회견에서 하고 있는데 이 주변국들이 미국 또 미국의 해군과 더 많은 협력을 원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이에 호응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리아 내전 사태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상공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방안들을 좀 논의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이제 시리아 사태에 개입해서 공습을 하고 있죠. 이 별도의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두 나라 전투기의 우발적인 충돌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런 충돌을 막기 위한 이 러시아와의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이 두 나라의 시리아 정책은 다르지만 적어도 공군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어제 말씀드렸던 기자회견에서 곧 양측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뭔가 방안이 나올 것 같긴 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시리아 상공에서 접근한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요. 지난 10일에는 시리아 상공을 비행하던 연합군 전투기 시야에 몇 대의 러시아 전투기가 들어온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전투기의 빠른 속도를 고려할 때 시야에 들어올 정도면 굉장히 위험하게 접근을 한 겁니다. 이 워런 대변인도요. 다행히 별다른 사고는 없었지만 만약 양측 전투기가 상대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만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요. 워런 대변인은 또 러시아가 미국의 첨단 무인기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 시리아 상공에서 고의로 미군 무인기에 접근하는 경우는 더 잦아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미군 전투기가 임무를 포기하고 돌아온 적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미군 당국자가 밝힌 내용인데요. 미군 소속 F-16 전투기 두 대가 터키 인시릴릭 공군기지에서 이륙해서 원래는 시리아 동부 라카의 ISR 목표물을 타격할 예정이었는데요. 러시아 전투기 한 대를 발견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로를 변경했고 결국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그 충돌 위협에 대해서 러시아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러시아 역시 공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요. 또 미국에 관련 제안을 보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런 이 공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협의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의 시리아에서의 보다 광범위한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이 ISI를 겨냥한 공습이라는 주장과 달리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반군에 대한 공습에 집중을 하면서 이런 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특히 미군 당국자는 현 상황에서 러시아와 협력할 경우에 러시아가 미국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미국이 지지하는 온건파 반군을 공습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시리아 내전 상황도 궁금한데요. 이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반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최근 시리아 북서부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면서 반군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내전 이후 여러 반군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던 시리아 제2의 도시 알레포를 탈환하기 위해서 곧 대규모 공세에 돌입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란 혁명 수비대와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시리아로 대규모 병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알레포 공세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과 서방국들은 시리아 내전을 끝내기 위해서는 아사드 정권이 물러나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전세가 이렇게 시리아 정부 또는 이 러시아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면 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날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최근 이 시리아의 전환과 관련해서 오바마 정부의 시리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이 시리아에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던 이 공화당의 존 맥케인 의원, 린지 그레엄 의원이 있는데요. 이 두 의원은 어제도 이 오바마 정부의 부끄러운 시리아 정책이 또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이란이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이 문제를 미국이 유엔에 정식 상정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어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탄도미사일 활동을 제한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란의 모든 위반 사항을 유엔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란 국방부가 지난 11일에 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을 공개를 했는데요. 신형 장거리 유도탄도미사일인 에마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발사 장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게 앞서 말씀드린 백악관의 입장이었고요. 또 이란은 오늘은 지하 500m의 미사일 기지를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란 언론이 보도한 사진과 동영상에는 이 넓은 지하 터널에 장거리 미사일을 장착한 이동식 발사대가 길게 늘어선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뿐만 아니라 이 주요 6개국과의 핵 합의를 위반했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렵게 마련한 이 핵 합의안 이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란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는 위반했지만 핵합의와는 별개라는 겁니다.
네.
이란 핵합의는요. 이란이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어떠한 활동도 하지 말도록 했지만 일반 탄도미사일 활동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도요, 오히려 이란이 핵합의의 맥락에서는 약속을 준수하는 실적을 보여줬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란 의회가 어제 핵합의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오늘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내륙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4도, 남포 최저 13도에서 최고 22도가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2도, 강계는 최저 7도에서 최고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최저 15도, 최고 22도, 개성은 최저 11도, 최고 2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 지방도 많은 구름이 관측되겠는데요. 함흥은 최저 기온 9도, 최고 21도, 장지는 최저 1도, 최고 영상 16도, 해산은 최저 1도, 최고 18도, 원산은 최저 12도, 최고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구름 약간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19도, 선봉도 최저 6도에서 최고 18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많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m로 일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오늘 지하 500m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공개했습니다. 관영 언론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지하 터널로 보이는 곳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수십 대와 장거리 미사일 등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란군 당국자는 이 기지는 미사일 전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며 이 같은 시설이 이란 전역에 상당수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방부는 앞서 지난 11일 신형 장거리 유도 탄도미사일 에마드를 실험 발사해 성공했다며 발사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0년 이란 탄도미사일 제재를 위해 결의안 1929호를 채택한 바 있으며 미국은 이 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오늘 시리아 상공에서 항공기들의 안전에 관한 군사회담을 재개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회담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양국 항공기들의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미국 측에 여러 방안을 사전에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그러나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미국의 공습 작전에는 변함이 없다며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잘못된 전략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스테판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어제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시리아 내 쿠르드족 민병대 무기 제공 가능성에 대해 터키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오늘 시리아 내 쿠르드족은 터키의 쿠르드 반군과 연계돼 있는 만큼 미국이 이들에게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미국 대사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 정부와 전쟁을 선포한 테러 조직들과는 어떤 방식의 협력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쿠르드족의 한 관리는 미국이 120톤 분량의 무기와 탄약들을 ISIL과 싸우는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에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내 쿠르드족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가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보스턴에서 열린 호주와의 국방 외교장관 회담 뒤 국제법이 허용되는 곳이면 어디든 항해와 항공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며 남중국해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미 해군이 조만간 남중국해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부근까지 근접순찰을 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로 중국과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카터 장관은 그러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다만 이 지역 국가들은 미국과 보다 많은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앞서 지난주 미국을 겨냥해 남중국해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등대를 설치한 것에 대해 베트남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지난주 스프레틀리 군도내 쿠아테론 섬과 존슨 사우스 섬에 등대 건설을 마무리하고 완공 시익이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레하이빈 베트남 외무장관은 오늘 중국이 인공섬에 등대를 설치함으로써 베트남의 주권이 침해되고 사태가 복잡해지며 긴장이 고조된다고 말했다고 베트남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측은 등대 설치로 인해 항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최근 로마와 바티칸 등에서 벌어진 추문들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주례 미사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로마와 바티칸에서 벌어진 최근 추문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추문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티칸에서는 최근 교황청에서 일했던 폴란드 출신 신부가 자신의 동성애 사실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또 얼마 전 이그나지오 마리노 로마 시장은 개인 지출에 대한 비리와 오는 12월 시작되는 가톨릭의 자비의 대희년 행사에 부실한 준비 등으로 사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